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동북부 대도시 뉴욕에요. 이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뉴욕 항으로 들어오는 허드슨강 입구의 리버티 섬에 우뚝 서 있는데요. 이 여신상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1886년 미국에 선물했는데요. 자유의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지만 통상 자유의 여신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규모와 의미가 남달라서 전 세계인의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됐는데요. 구리로 제작이 됐고 횃불까지의 높이가 93m에 달합니다. 22층 건물 높이라고 하는데요. 또 구조는 받침대 위에 여신상 그리고 여신의 팔에는 횃불과 책이 들려 있고요.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관 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내내 폐쇄됐었는데요. 지난 12일 재개관을 미 언론들에 전하면서 왕관 방문에 필요한 사항도 상기시켰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 왕관 부분을 관광하려면 162개의 좁은 계단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좁은 계단을 오래 올라갈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올라가다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왕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불편한 분들은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 꼭대기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하려면 키가 121cm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왕관의 전망대까지 올라갔다면 여러 개의 구멍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뚫린 구멍이 어른 남자 몸 하나 정도가 여유롭게 보이는 크기입니다. 자, 이 자유의 여신상은 지난해 50% 재개관했고요. 이번에 왕관을 다시 열었지만 횃불 부분 출입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 넷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우표 가격. 미국의 우표 가격이 또다시 오릅니다. 미 언론들은 연방우정청 USPS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쇄를 위해 내년 1월 22일부터 우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우편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요금은 9명으로 구성된 USPS 이사회가 결정하는데요. 인상안은 현재 60센트인 1종 영구 우표를 63센트로, 1종 보통 우표는 57센트에서 60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영구 우표는 향후 우표 가격 변화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우표입니다. 앞서 USPS는 작년 8월에 이어서 지난 7월에도 1종 우표 가격을 2센트 올리는 등 우편 가격을 조정한 바 있는데요. 지난 7월 조치로 약 28g 이하 1종 우편물 우표값이 장당 58센트에서 60센트로 올랐었죠. 미국의 우표값은 2017년 49센트에서 2018년 50센트, 2019년 55센트, 지난해 58센트로 계속 올랐습니다. USPS는 또 미국 내 엽서는 48센트로 4센트 올렸고 국제엽서와 국제우편은 $1.45로 5센트씩 각각 올릴 예정인데요. USPS는 보도자료에서 우편규제위원회가 호의적으로 검토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1종 우표의 가격이 약 4.2% 오르게 된다면서 운영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가격 조정으로 재정 안정에 필요한 수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이스 디조이 우정청장은 지난 5월 USPS가 만성적 적자 구조 탈피와 자급자족 체제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향후 수년간 우편 요금이 지속해서 오르는 불편한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링컨 대통령 동상. 지난 월요일은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데이였죠. 그런데 이날 링컨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에이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반달리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반달리즘은 문화재, 문화적 예술품, 종교시설, 넓게 보면 타인의 재산 등을 파괴, 훼손하려 하거나 낙서로 더럽히는 활동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시카고 언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링컨파크 지구에 135년째 서 있는 링컨 전신상이 전날 오후 페인트 투척과 낙서 피해를 당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동상 어깨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고 동상 받침대에는 식민주의자들을 퇴출하라, 원주민 땅을 다시 원주민에게 등의 구호와 함께 바닥에 다코타 원주민 38명을 위한 복수라는 문구가 낙서됐습니다. 식민지 폭력에 저항하는 익명의 단체는 성명을 내고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고 1862년 미국 다코타 전쟁 중 다코타 남성 38명의 공개 처형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며 기물 파손에 대한 공적을 주장했는데요. 처형된 38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이 동상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블루클럽 시카고에 따르면 콜럼버스의 날을 시카고의 휴일로 대체하는 법안이 2019년에 도입됐지만 이후 시의회에서 보류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주 전체 휴일을 인정하는 법안은 2017년부터 주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이 동상은 수백 개의 다른 도시 기념물과 함께 2021년에 라이트풋 시장이 발표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공기념물 목록에서 확인돼 어떤 것이 공격적이거나 문제가 되는지 공평한 역사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카고 기념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링컨 동상의 철거를 최종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더 넓은 역사적 맥락을 추구하기 위해 수반되는 명판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명판은 기념물의 건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는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기리는 이 기념물은 한 세대의 조각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시카고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조각품 중 하나인데요.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마치 연설을 하려는 듯 링컨 전 대통령이 거대한 의자 앞에 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번에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주요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영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요?
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여러 미국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관한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일단 전술핵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예. 먼저 전술핵은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핵탄두, 전투기,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을 운송수단으로 하는데요. 파괴력은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수십 킬로톤에 달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58년 전술핵 배치를 시작했는데요. 어네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항공기 투하용 B-61, B-61을 배치했습니다. 1967년에는 전술핵 무기를 사상 최다 배치한 해인데요. 950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540기로 줄이고 1991년 미국이 해외 배치 전술핵 철수를 선언하고 그해 한국은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1991년 12월 한국 내 전술핵이 모두 철수됐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에 비교되는 게 또 전략 핵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한 번 사용을 하면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거리의 폭격기들이 운송수단이 됩니다.
네.
파괴력은 수백 킬로톤에 이르고요. 북한은 현재 20개의 핵무기, 즉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 개발과 위협, 또 최근 빈도가 높아진 미사일 발사, 이것 때문에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전직 관리 출신을 포함해서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에 반대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재배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한반도 근해에 기반을 둔 일련의 군사 자산으로 충분히 유지되고 있기에 재배치는 전략적 억제 태세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충분한데 잘못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냐는 말이네요. 또 다른 전문가는 어떤 이유를 얘기할까요?
예,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군사적 이점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발사형 무기들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날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 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북한이 찾아내 겨냥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일각에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언제든지 고정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플랫폼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군사적 이점이 없다는 전문가 얘기 들어봤고요.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의견도 있었나요?
맞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의 의견인데요. 미국 정부가 현재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매우 논란이 많은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이게 미한 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은 동맹관계에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며 한국 내 강력한 반정부 정서로 위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걸림돌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낸 건데요. 보고서 내용에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대북 원칙을 명시한 것이네요.
네, 보고서에서 이 부분은 우리의 영내 전략이라는 장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한다는 제목 아래 소개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한 행사에서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위협을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또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꼬집은 거네요.
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개발 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란은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또 미국은 75년 동안 강력하고 일관된 방위력을 유지해왔으며 계속해서 영내 안정과 평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우리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런 동맹들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에 대한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일본에 대해선 상호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 방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여기는 센가쿠 열도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센가쿠 열도, 뭐 중국명으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불리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곳으로 타이완 해협에 인접해 있습니다.
네.
이어 인도에 대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국방 파트너라고 소개하면서 미국과 인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자 그리고 다자 간의 협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예, 많은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런 행동을 거부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합류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러시아와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도전을 야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왜 그렇다는 건가요?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어 대조적으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점 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경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 전략 보고서는 어떤 건가요?
네, 이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방침을 천명하는 국가 전략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당초 올해 1월 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죠.
예, 전문가 패널은 최소 9개 나라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보고를 토대로 알제리와 콩고,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국적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가 아직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인 거죠.
맞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로 파견된 나라로 지목이 돼 왔는데요.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 회사 SZ 라이보 보드스트로이가 사할린섬 유준호 사할린스크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19년 말 착공해서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음악으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또 북한 정보기술회사인 평양광명정보기술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네. 알제리, 캄보디아, 콩고, 토고 등인데요. 알제리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북한 남강 건설과 북한 건설 노동자 고용 계약을 맺은 나라로 지목이 됐고 캄보디아에선 최소 2개 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아프리카 나라는 어떤 활동인가요?
예, 콩고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에선 북한 의사가 현지 병원에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고려식당이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자,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좀 봤는데 북한의 해외 유학생은 어떤가요?
네, 북한 학생이 다른 나라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안보리는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가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따라서 북한 유학생이 핵무기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 분야에서 수학하고 있다면 이는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해외 유학생 몇 명쯤 될까요?
네, 전문가 패널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학술교류 활동을 해온 7개 해외대학에 북한 유학생 현황을 문의했습니다.
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의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2명의 북한 학생이 영국의 한 대학에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또 스웨덴의 한 대학은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던 북한 학생 2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도 있겠죠?
예, 중국은 총 6명의 평양과기대학생이 3개의 자국 대학에 수학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중 2명은 여전히 농업, 생명과학 분야의 석사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자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사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1차 한인대회를 개최하기까지의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연구원으로 몇 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재필은 1904년 위스타 연구소를 사직하고 자신이 다녔던 해리 힐맨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해럴드 디머와 함께 윌크스베리에서 인쇄 문구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재필은 훗날 이 시기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3년간이나 의학과 인연을 멀리하고 있었던 만큼 그 길에 낙후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대학 연구생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그때 마침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학교 친구가 인쇄업을 경영하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나는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점차로 업무가 확장되어 1919년까지 여러 해 동안 필라델피아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였다.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서재필이 다시 조국의 독립운동에 뛰어들 생각을 한 것은 1918년 말 무렵부터였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지 교수는 서재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였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요. 물론 서재필은 미국의 미국 정치에 익숙했기 때문에 민족 자유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미국 정치계 혹은 미국 시민사회에 조선 독립의 당위를 홍보하고 그들의 여론을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시 일본하고 미국 관계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영일동맹도 그때까지는 존속했기 때문에 미국 조계에서, 미국 정치계에서 조선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미국 정치를 모르면 그냥 몇 번 시위만 하면은 미국 사람들 뭐 마음이 바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 장기적인 홍보에 그 미국 네트워크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우리 조선 한인사회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주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인 자치 능력 또 역량감을 초점 맞춘 까닭에 미국인 대상의 홍보전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으니까 마침 조선에서 독립신문도 가능하고 홍보전에서 성과를 거뒀던 그리고 이미 미국 동부 주류사회에서 인맥을 폭넓게 쌓아온 서재필이 자신이 홍보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들이 하지 못하는 정치계 연결이라든지 홍보 쪽을 맡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다시 뛰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대한인국민의 중앙총회장을 맡고 있던 안창호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사정을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준 높은 영문 잡지를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의 김승태 소장은 서재필이 영문 잡지 발행을 제안한 것은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분이 1914년부터 필라델피아에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인쇄 문구 사업을 운영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니까 1918년 12월에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한국 독립을 위한 그 미국에서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장인 안창호에게 영문 잡지를 발간하는 제안을 합니다.
서재필은 안창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문 잡지의 발간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1인과 병력으로 싸울 수 없으며 또 물질력으로 싸울 수 없은즉 오직 우리는 붓과 공의로 싸워 세계에 일본이 한국 백성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한인이 어떠한 경우에 있는 것을 광포할 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가지 목적을 성취하리니 첫째, 이 세계가 장차 한국의 사정을 알므로 이 세계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한국의 친구들이 되어 한인으로 더불어 깊은 동정을 표하리며 둘째, 한인의 잡지가 일본의 한국 정책을 발간함이 일본으로 하여금 장차 한인을 잘 대우하겠다는 생각이 생기게 하리라.
그런데 서재필의 영문 잡지 발간 제안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잡지 발간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재필의 노력으로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가 빛을 보게 되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의 설명입니다.
이 제안은 그 이듬해 1월 달에 임시 국민대회에서 상정을 했지만 동포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자신의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신이 그 자기 사업장을 제공하고 7만 달러 투자하겠다고까지 제안했지만 이것마저 임시위원회에서 거부되자 1919년 2월부터 한인 동포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서 이 영문 잡지를 발간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 국내에서 3.1운동 소식이 미주에 알려지게 되자 4월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대회를 조직하고 그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첫날 서재필의 제안으로 이 필라델피아에 한국 통신부를 두기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부의 기관지로 1919년 6월부터 코리아 리뷰 대한평론이라고를 발간해서 그 서재필이 총주필을 맡게 됩니다.
1919년 3월 9일 안창호 앞으로 고국의 3.1 운동을 알리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신한민보는 3월 13일자 호해로 이를 교민사에 알렸습니다. 서재필은 이를 계기로 여러 단체와 지역으로 나뉘어 성장한 재미 독립운동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아우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 동부에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선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국내 운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동포들과 유학생들을 모아 한인연합대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평화회의에 갈 여권 발급을 교섭하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던 이승만, 정한경 등과 함께 3월 하순부터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에서 큰 연회를 열고 각국 신문 기자들을 초대하여 서재필과 이승만, 정한경 등이 한국 상황에 대해 연설하고 동정 여론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하는 도중 미국 독립의 발상지인 필라델피아의 리틀 극장을 빌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 대회는 짧은 준비 기간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재필의 사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 각 지방에서 모여든 한인 대표들과 학생들 약 150명이 참석했고 그 지방에 미국인 유지들 및 한국에 다녀온 선교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한 강연과 지지연설, 토론이 이어졌고 각종 결의문과 호소문, 청원서 등을 결의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4월 16일 오후에는 서재필이 회의에 무기한 휴회를 선언하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을 향해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일단의 말을 탄 군대와 악대가 그들의 선두를 이끌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도착하자 서재필은 사람들을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서명이 이뤄진 곳으로 안내했고 그곳 관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서재필은 이승만에게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이어 줄을 지어 자유의 종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지나가는 것으로 전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숙명여자대학교의 이황직 교수는 제1차 한인대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에 아무래도 우리 조선 독립운동이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 중심을 미국 주류 동부사회로 전진시켜서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3.1운동 직후였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했고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되게끔 다 세팅을 해놨던 겁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다섯 번째 시간으로 그가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를 발간하고 1차 한인대회를 개최하기까지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27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1930년대 내내 꾸준히 악화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요한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컸습니다.
1853년 매튜 페리 제독이 미국 전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던 페리 원정으로 일본이 개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무역했고 이후 몇 년 동안 근대 산업 국가를 향해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체로는 석유나 고무, 다른 천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네덜란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식민지인 인도차이나 혹은 영국 식민지인 말라야와 버마를 보며 유럽 강대국들 같은 식민지를 가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업가들 역시 조선과 중국 같은 인근 국가를 일본 제품을 소비할 거대한 시장으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이용해 천연 자원을 얻고 공산품 판매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일본의 욕망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문호개방 정책을 이끈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거대한 중국 시장이 일본이나 다른 강대국들의 통제를 받지 않길 원했습니다.
1931년 일본군이 중국 만주 지역을 침공했을 때 미국인들은 이를 크게 우려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 침략에 맞서는 중국 지도자 장제스의 활약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석유와 주석, 천연고무를 보호하는 것 역시 크게 우려했습니다. 1930년대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지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중동지역이 주요 석유 생산국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과 아시아 시장을 탐내며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도 상당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금속과 구리, 석유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은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1937년 여름, 더 많은 일본군 병력이 중국으로 이동했고 중국 해안 여러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사용한 많은 금속과 석유 그리고 다른 원자재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여온 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를 일본에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11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에 따라 무역 자체는 합법적이었습니다.
1939년 미국 정부는 일본의 1911년에 맺은 무역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자재를 더는 일본에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일본은 팽창주의 계획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독일과 소련이 평화조약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은 일본을 더욱 긴장하게 했습니다.
소련은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세력 확장에 맞설 수 있는 주요 적국이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 발표로 유럽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 종료와 독일과 소련의 평화조약, 이 두 사건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 내 온건파가 외교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0년 1월 일본에서 온건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온건파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40년 봄 독일이 유럽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독일 나치군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공했고 마침내 프랑스 역시 점령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과격파들은 독일의 승리를 일본이 아시아의 유럽 식민지에 공격을 개시할 기회로 봤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재빨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일본의 과격파가 온건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새 정부는 온건파인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가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의 전쟁 장관은 팽창주의자인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급진파가 정권을 잡은 일본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북부를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프랑스에 강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영국이 중국 남서부 도시 충칭으로 가는 버마로드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미국과 일본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1940년 하반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금속과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중국에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잊혀진 한국전의 영웅 윌튼 워커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7월 27일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멈추도록 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1953년 이날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들은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는 일단 멈추어졌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긴 휴전 상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전이 벌어지자 미 8군 사령관으로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부산 방어선을 끝까지 지키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고 중국의 참전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신속한 결단으로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을 막은 월튼 워커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튼 해리스 워커는 1889년 12월 3일 텍사스주 벨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포함한 여러 주요 전투에서 용맹과 뛰어난 지휘 능력을 과시했으며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중장 진급식에서 패튼 장군은 워커를 가리켜 어떤 면에서나 뛰어난 투사라는 의미로 A fighter in every sense of word라고 찬양했습니다. 전후 제5군 사령관을 맡고 있던 월튼 H. 워커 중장은 1948년 맥아더 장군의 극동군 사령부 산하 일본 주둔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워커 사령관이 새 임지에 도착해보니 미 8군은 여러 면에서 매우 부실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군 장병들에게 일본은 꿈의 근무지였습니다.
가정부들은 극히 적은 보수를 받으며 모든 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바에는 밤늦도록 술과 음악이 있었습니다. 휴무 때는 무료로 기차를 타고 다니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는 긴장감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크게 부실했습니다. 8군 전체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의 수는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워커 중장에게 한국 주둔 미군의 지휘를 명령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미 8군 전 병력을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워커 장군에게 내려진 임무는 남하하는 북한군의 전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유엔군도 도착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 사령관과 합동참모부는 북한군, 즉 인민군이 허약해서 미군을 보기만 하면 도망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같은 생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상륙하면서 미국의 탱크와 야포, 탄약, 기타 장비도 매일 도착했지만 그동안 8군은 여기저기서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대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수도가 되고 미 8군 사령부가 있는 대구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미군은 후퇴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메시지가 날아오자 워커 장군은 장병들에게 그의 유명한 지키든지 죽든지 stand or die 둘 중 하나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후퇴나 철수, 방어선의 재조정 따위는 없다. 더 이상 후퇴할 것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군을 만난 자리에서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낙동강이라는 천연의 장애물을 사수해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 다시 반격을 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서쪽으로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폭 약 80km, 길이 160km의 직사각형 부산 방어선을 그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전용기로 낙동강 일대를 수없이 비행하며 강 주변의 구릉이나 계곡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즉각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은 화력을 집중해 8월 5일 낙동강 전선에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밤에 수면 약 30cm 아래 가교를 설치하고 은밀히 강을 건너 방어선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대구 북방 약 24km까지 접근했습니다. 절대 더 이상의 후퇴를 하지 않으려는 워커 장군은 한국군의 백선엽 장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북한군은 밤이 되면 탱크로 미군 쪽으로 통하는 길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주카4는 선두에 있는 탱크를 폭파했습니다. 낮이 되면 미 공군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며 북한군을 공격했습니다.
8월이 거의 다 간 즈음 일본에 있는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해병대와 육군 보병부대 그리고 대규모 해군 함대로 구성된 새로운 10군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안 북한군은 서둘러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월 초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 5군데에서 맹렬한 공격을 가해 대구 북쪽 인근 산악지대로 접근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었지만 급한 상황에서 도쿄 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허용받은 군사력을 대부분 인천 상륙작전에 집중한 맥아더 장군은 해병대 사용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은 불과 3일 뿐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해병대는 적에게 반격을 가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인 9월 6일 밤 자정이 되자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해병대 지원이 끊긴 워커 장군에게 남은 군대로는 현재까지의 북한군 저지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나운 게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워커 중장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미숙한 장병들을 이끌고 외롭게 싸운 그는 결국 낙동강 방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습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장악한 이 작전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인천 상황을 즉각 통보받지 못하고 부산 방어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북한군은 9월 23일이 돼서야 유엔군이 그들의 배후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미 8군과 10군단은 신속히 북진했습니다.
8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10월 20일에는 그다지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10월 하순 워커 장군은 김일성이 사령부로 사용하던 자리에 자신의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워커군은 청천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북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진 도중 유엔군은 한국군 사단들로부터 강력한 중공군의 공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워커 장군은 그 같은 보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은 그 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북진하라며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북진하는 동안 8군은 사방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워커군은 극심한 추위에다 부족한 보급, 끈질긴 중공군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중국과의 국경 부근까지 도달하자 중공군은 강력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중공군의 수적인 우세 속에 전선은 다시 중부전선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대부분 군 역사가들은 워커 장군이 분별 있고 올바른 판단으로 북한군 저지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커 장군은 상부에서 못마땅해해도 필요할 때는 철수를 결정해 막대한 인명 손실을 막았습니다.
12월 23일 워커 장군은 서울 인근의 부대 시찰에 나섰습니다. 당시 주한 19사단의 대대장으로 있던 그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주는 은성 무공훈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시찰을 가는 도중 아들 부대를 깜짝 방문하고 직접 훈장을 수여하려 했습니다. 운전병이 서둘러 경기도 양주를 달리는 도중 갑자기 한국군 트럭 한 대가 앞에서 튀어나와 워커 장군 집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얼음으로 미끄러운 길에서 집차는 전복되고 워커 장군은 사망했습니다.
워커 중장이 사망하자 8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토록 어려운 싸움 끝에 회복했던 땅을 중공군의 개입으로 대부분 다시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8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워커 장군은 전쟁이 가져다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무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도 절대로 과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커 장군의 시신은 아들 샘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와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는 사후에 1계급이 추서돼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아들 샘도 한국전, 월남전, 유럽 등에서 복무하고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사성 장군이 된 경우는 이들 부자가 처음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쟁의 잊혀진 영웅 월튼 워커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